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만나 납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외무장관이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회의장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외무상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일본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일본이 작년 7월 완화한 대북 독자 제재를 다시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간담회는 6일 총리실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서 전쟁과 관련한 일본의 행위를 침략, 식민지 지배라고 명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31년 만주사변 이래 일본이 대륙에 대한 침략을 확대했으며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50년에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 담화에 기술된 사죄 표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후 일본은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가와 국제질서 비용 분담 등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전쟁 피해국인 한국, 중국과의 화해는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면서 화해를 위해 두 나라의 관용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아베 총리의 최종 담화에 이 같은 내용이 대부분 반영될 경우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중해 리비아 북부 해상에서 6일 밤 이민선이 전복돼 25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해양구조대는 지금까지 367명을 구조하는 등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전쟁과 정치적 억압 등을 피해 떠돌다 사망한 난민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지역 난민들은 대부분 유럽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에 두 척의 미스트랄급 상륙함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고 러시아 측에 피해 배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프랑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6일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은 채 계약에 따라 지불된 선금 전액을 러시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척씩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자 지난 11월 보내 예정이던 첫 번째 상륙함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륙함도 올해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으며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미스라급 상륙함은 헬기 16대와 장갑차 50대, 군인 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가 6일 제2의 수에즈 운하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동북부 운하도시 이스마일리아에서 진행된 이날 개통식은 군복 차림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해군 소함정을 타고 새 운하에 등장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개통식에는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세계에 주는 선물이라며 제2의 수에즈 운하 개통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의 영화 관람 문화를 바꿔놓은 한 기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인들은요, 좀 지난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 돈을 내고 가게에서 빌려와서 봤는데요. 이 회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됐죠. 이 회사에다가 한 달에 $8만 내면은요, 인터넷으로 직접 영상물을 볼 수 있고 DVD를 집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중화가 됐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었죠. 이 회사의 이름은 빨간 간판의 넷플릭스인데요. 이 넷플릭스가 이번에 획기적인 출산 휴가 정책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의 남녀가요, 최장 1년까지 휴가를 쓰고 있고 복귀에서도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휴가 정책의 파격적인 이유는요, 기간도 길지만 매달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보내준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미국 연방법의 가족의료휴가법은요, 12주 동안 무급으로 출산 휴가를 쓸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법으로 보장받는 무급 휴가 잘 못 쓰고 있죠. 부양가족은 늘었는데 돈을 못 벌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일부 주에서는 유급 휴가를 시행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것이죠. 미국의 기업들 가운데 장기간 유급 출산 휴가를 시행하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또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등이 있는데요. 기간은 다르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넷플릭스의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요, 일단 미국 정부의 휴가 정책, 출산 휴가 정책에 불만을 갖던 사람들이 가장 반기고 있고요. 이런 복지 정책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고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에서 1년 동안 일을 안 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시기상조다, 또 1년간 쉬는 직원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흐려질 거라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이 요즘 미국 내 대형 정보기술기업 파격적인 출산 휴가 정책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다음 주자는 누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용어, 배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기주를 가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28도에 구름이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8월 7일 금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23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23도에서 33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23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개성 구름 끼겠습니다. 24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미국 남성 가수 짐 브릭만이 부릅니다. 어머니의 사랑, A Mother's Love 골라봤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Thank you for watching over me All of the sleepless nights you lay awake Thank you for knowing when to hold me close And when to let me go Thank you for every stepping stone And for the path that always leads me home I thank you for the time you took to see the heart inside of me. You gave me the roots to start this life, and then you gave me wings to fly, and I learned to dream because you believed in me. There's no power like it on this earth, no treasure equal to its worth, the gift of a mother's love. Thank you for every sunlit day that filled the corners of my memory. Thank you for every selfless unsung deed I know you did for m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oice to search my soul till I could find my voice. And I thank you for teaching me be strong enough to bend. You gave me the roots to start this life, and then you gave me wings to fly, and I learned to dream because you believed in me. There's no power like it on this earth, treasure equal to its worth, the gift of a mother's love.
News.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6일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회를 앞두고 이 행사를 유치한 클리블랜드 시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텍사스주의 투표자 신분증법이 소수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10달러짜리 지폐에 새로 들어갈 인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미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행사가 역시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방송사가 주관하는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6일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후보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참고로 이 9시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머지 후보 7명은 같은 날 5시에 같은 장소에서 따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두 행사 모두 폭스뉴스에서 생방송합니다.
네. 자, 행사가 열릴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준비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유치한 이 클리블랜드시 당국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들이 전날인 5일에 클리블랜드시에 도착했다는데요. 몇몇 후보는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현지에서 열리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들뿐만 아니라요.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 또 오늘 토론회를 보도하는 취재 인력까지 다 모여들었을 텐데 상당히 이 클리블랜드 시가 시끌벅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토론회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에 이 각종 시위대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또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는 이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여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열린답니다.
네.
이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런저런 행사나 시위로 클리블랜드 시내가 아주 붐볐다고 하는데요. 이런 토론회 덕에 이 클리블랜드 시에 약 2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군요.
네.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 지명도 돌리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니까 이래저래 이번 토론회가 클리블랜드 시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안겨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토론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 공화당 측에서는 처음 열리는 건데요. 뭐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할 게 있다면 뭘 둘 수 있을까요? 뭐 역시 뭐 화제의 인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예상을 깨고 지금까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에 당연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트럼프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말로는요. 이 주변 참모들도 영어로 no idea. 그러니까 트럼프 씨가 어떤 식으로 토론에 임할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씨는 다만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자신은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길 원치 않지만 만일 이날 다른 후보가 자기를 공격하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몰아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공화당 인사는 다른 후보들에게 트럼프가 거세게 달려들면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 말고 또 오늘 주목해야 할 후보가 있다면 누굴 둘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이 부시 후보가 최근에 말실수를 계속하면서 구설에 올랐죠. 그런데
네.
오늘 토론회에서 과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밖에도 또 눈길을 끄는 후보가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그리고 램폴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네, 케이식 주지사는 뭐 자신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 토론회가 열린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램폴 의원은 요즘 기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네요.
네, 케이식 의원은 오하이오 주가 싸움꾼이나 논쟁꾼을 원하지 않고 이 자신같이 통합형 정치인을 원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요.
네.
이 안방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이번에 아주 열심히 토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이 랜드폴 의원은요, 이 자신이 주특기로 생각하는 이 대외 정책에서 최근 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표를 많이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런 내림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 밖에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도 관심을 끄는 후보들입니다.
네. 테드 크루즈 의원이라고 하면은 뭐 학생 시절부터 토론의 달인으로 불리던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아주 훌륭한 토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크루즈 의원이 오늘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지 관심거리고요.
네.
또 항상 이렇게 신중하고 정중한 모습을 보여서 칭찬받았던 스콧 워커 지사가 이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워커 주지사를 진영하는 진영에서 워커 지사가 각종 현안에 너무 말을 아낀다고 아쉬워했는데요.
네.
이런 우려를 듣고 이번에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보면은요, 실수를 해서 이를 그르치는 후보들이 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가 실수를 할 것이냐, 이것도 또 궁금거리인데요.
그렇죠. 네.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화당 경선 토론회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가 낭만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번 경선에 대해 나온 이 당시 이제 텍사스 주지사죠. 릭 페리 주지사였는데요. 당시 이 페리 주지사가 이 토론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없애기로 공약했던 연방기관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페리 후보가 결국 이 실수 여파로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쪽 토론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가 오는 10월 13일 네바다주에서 열리는데요. 이 행사는 뉴스 전문 방송인 미국 CNN 방송이 주관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연방 준회 항소법원에서요 텍사스주의 투표법과 투표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네,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 준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 투표할 사람에게 정부가 발행하고 사진이 달린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 텍사스의 주법이 흑인이나 중남미계 같은 소수계를 차별하고 또 연방투표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나온 연방투표권법이란 지난 1965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 투표할 때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투표를 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일부에서는 이 텍사스주에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이라면 미국에서는 대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 총기 소지 허가증이라든지 투표자 신원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요. 이 흑인이나 중남미계 같이 소수계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식 신분증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발급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그러면 글쎄요. 다른 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학생증이 있을 거고요. 이도 없다면은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걸 낸 영수증에도 주소랑 이름이 들어가니까 신분증으로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이 지금 민주당이나 몇몇 민권단체를 중심으로 이 방금 말한 서류들을 투표할 때 신분증으로 대신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텍사스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이 이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몇몇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로 소수계가 이 공식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불리하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소수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이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이 투표자 신분증과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바꿨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몇몇 사람들하고 민권단체 그리고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자, 이번에 판결이 나온 곳이 연방순회 항소법원인데요. 이게 하급법원의 판결을 심의하는 2심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작년에 텍사스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원고 측, 그러니까 소송을 낸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텍사스 주정부가 불복해서 이 소송이 상급 법원인 항소 법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부는 인정하고 또 일부는 거부했습니다.
예.
항소 법원이 인정해 준 부분은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네.
거부한 부분을 보면 주의회가 소수계의 투표를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신분증 관련법을 강화했다는 판단하고요.
네.
또 이런 맥락에서 텍사스주의 이 법이 이 과거에 소수계가 투표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매기던 세금이죠. 이 폴텍스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이 항소법원은 이 해당 사안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텍사스 의회가 이 소수계를 차별하려는 목적으로 투표자 신분증법을 만들었다는 판단을 이 하급법원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난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이 텍사스 주 정부가 이 판결에 불복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요. 이 텍사스 주 정부가 이 사안을 연방 항소법원의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이 항소법원에 있는 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재판으로 가져가거나요.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 이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보통 한 나라의 그 집회는요,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재무부가요, 10달러짜리 집회에 들어가는 인물을 여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요일에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어제 이 여론조사 기관인 마리스트폴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27%가 엘리너 루즈벨트를 꼽았습니다.
네, 이 엘리너 루즈벨트라면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맞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으로 백악관에서 12년 동안 영부인 구실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역사상 가장 눈에 띄는 영부인이라면은 이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 1962년에 루즈벨트 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부고를 내면서 실은 글을 보면요.
네.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고에서 뉴욕타임스는 루스벨트 여사는 단지 위대한 대통령의 아내나 그의 미망인이었던 것만은 아니었고 인간 그 자체도 고결했다. 그런데 그녀의 사람 됨됨이는 강점이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줬다. 처음에는 그녀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비난과 조소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통해 루즈벨트 여사는 크게 존경받았다고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10달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알렉산더 해밀턴 맞죠?
맞습니다. 이 건국 초기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한 연방파의 거두죠. 또 이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해밀턴의 얼굴은 지난 1929년부터 10달러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 알렉산더 해밀턴도 미국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재무부가 이걸 바꾸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는 2020년이요. 이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이걸 기념해서 재무부가 10달러짜리 지폐에 여성을 넣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10달러 지폐에 들어갈 새 인물은 올해 말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여론조사에서 루즈벨트 여사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순위에 올랐습니까?
네, 2위는 흑인 인권운동가죠. 해리엇 터브만이었고요. 또 1800년대 초에 미국의 서부 탐험을 인도한 원주민 여성 세커거 위아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뭐니뭐니 해도 이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대통령 후보들끼리 이렇게 TV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대통령을 뽑을 유권자들로서는 어떤 후보가 이 정치, 경제, 사회, 에너지, 국가안보 같은 이런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러 이 유세장을 찾아간다든지 이 기사나 자료 같은 걸 찾아보지 않는 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예,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의 정책과 관심사를 설명한다면 유권자들은 이 후보들 간에 어떤 정책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래서 어떤 후보 정책이 국민에게 또 국가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미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대통령 후보 토론은 이제 하나의 정치 과정이자 제도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가장 처음 열린 건 1960년 존 F. 케네디 후보와 닉슨 당시 부통령 간에 있었던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도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 맥을 같이 할 만한 비슷한 정치 토론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네, 일테면은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정치 토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1858년에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이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 당시에 링컨은 이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주지사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던 노예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 직접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자 이해를 더글러스 주지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두 후보가 모두 7차례 걸쳐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격렬한 토론은 세간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링컨은 당시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됐고요. 이어서 2년 뒤인 186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당시 링컨하고 더글러스의 토론 방식이 좀 독특했다고요?
예, 사회자가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서로 직접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예, 한 후보자가 먼저 한 시간 동안 연설하고 나면 다른 후보가 그에 대한 반박과 질문을 한 시간 30분 동안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면 다시 처음 후보가 30분 동안 이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1대1 직접 토론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링컨 더글러스 토론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은요, 민주주의를 기초로 설립된 나라다 보니까 일찍이 이런 토론 문화가 정착했는데요. 당연히 정치 분야에서도 토론이 빠질 수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후에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정치 토론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특히 1920년대에 라디오가 보급되면서부터는 이런 토론들이 중계돼서 유권자들을 라디오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마침내 역사상 첫 대중적인 후보 간 TV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후보하고 닉슨 부통령 간의 토론이죠.
맞습니다. 이 1960년 9월 26일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상원의원과 또 공화당의 닉슨 부통령 간에 있었던 이 TV 토론을 공식적으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당시에 시카고 CBS 방송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전국으로 중계됐는데요. 그때는 사회자 1명 또 언론인 4명이 질문단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자와 질문단이 이 어떤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후보들이 답을 하는 형식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토론회가 있기 전까지는 닉슨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도 그럴 것이 닉슨은 현직 부통령인데다가 이미 라디오 정치 토론에 익숙한 정치 베테랑이었는데요. 반면에 케네디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상 토론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케네디에게로 쏠렸습니다.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그 당시 닉슨은 40대 후반이었는데요. 케네디에 비하면 늙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반면에 케네디는 젊고 이 신선한 모습으로 화면을 응시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거침없이 해나갔습니다. 이 케네디와 닉슨 후보는 첫 토론회를 포함해서 모두 4차례 진행됐었는데요.
네.
예, 결국 토론회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토론은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중계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라디오 중계를 들은 기자들은 무승부 또는 닉슨이 더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TV 중계를 지켜본 기자들은 케네디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케네디와 닉슨의 이 TV 토론은 같은 내용이어도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통령 TV 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 194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도전자였던 웬델 윌키에게 토론을 제의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예, 거부했습니다. 또 1960년 케네디와 닉슨 간 후보 토론이 있고 난 후 그 다음 대통령 선거였던 1964년 선거와 1968년 또 1972년에는 줄곧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1976년에 민주당 소속의 조지아 주지사를 지낸 지미 카터 후보와 공화당 소속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TV 공개 토론회를 가진 게 두 번째입니다.
네, 이때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 토론이 일종의 필수 코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오늘날 같은 개념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정립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당시에 이 두 사람은 모두 세 차례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예, 각기 주제를 달리해서 첫 번째 토론 때는 국내 현안을, 그리고 두 번째 토론 때는 대외 정책, 그리고 세 번째 토론에서는 이 전반적인 현안을 다 다루도록 했었는데요.
네.
예,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런 토론 형식이 적용돼서 모두 세 차례 진행되고 있고요.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도 이때 처음 열렸습니다.
네,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예, 대체로 공화당 후보 한 명과 민주당 후보 한 명이 참가하는 구도인데요. 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후보는 전국 주요 5개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끼리 사전에 진행 방식을 합의한 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사회자와 질문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어딘가요?
예,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1976년 카터와 포드 간의 이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1984년 후보 토론회까지 주관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1987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도해서 비영리 단체인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이 단체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내년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는 토론회 사회 신청자 명단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폭스뉴스 방송의 TV 토론 같은 거는 정당 후보들끼리의 예비 토론회군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앞서서 공화당 전국위원회나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 후보들의 토론회 일정을 잡는다는 겁니다.
네.
예,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거의 매달 한 번이나 두 번씩 모두 12번의 예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10월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6번의 예비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런 예비 토론회를 거쳐서 각각 전당대회 경선을 통해서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곳 워싱턴 DC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동부 메릴랜드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보죠.
지난해 11월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메릴랜드주 주민들은 공화당의 래리 호건 후보를 주지사로 선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메릴랜드주에서 예상을 뒤집고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은 신선한 이변이었다.
This is the largest mandate for change in Maryland in 63 years.
특별히 미국에 사는 한국계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호건 주지사의 당선 소식을 더 반가워들 했다. 호건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바로 한국계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유미호건 여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폴스 레디가 되고 나서 번째 미국 이민 113년 처음으로 코리안 폴스 레디 50주에 생겼고 그다음에 또 멜런드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에시안 폴스 레디 그래서 많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 The First Lady of United States, 주지사 부인을 가리켜 The First Lady of State라고 한다. 그러니까 메릴랜드주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여성이 바로 한국계 여성인 것이다. 유창한 한국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미호건 여사는 더구나 한인 1세대다. 흔한 일은 아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관저로 이사를 와서 최초로 또 김치냉장고를 들여왔고 저희 셰프들에게 또 한국 요리를 가끔씩 또 가르쳐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그 전에는 미국 그 페플 그런 거를 자기네들 스파시 할 땐 좀 썼는데 요즘은 한국 고춧가루 제 거. 여기저기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앞에 간절에다가 제가 한국 고추, 한국 미나리 도시.
영락 없이 한국의 여인들에게서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이다. 사실 메릴랜드주는 그 어느 주보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에게 우호적이고 관대한 주이기도 하다. 백인과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곳. 유미호건 여사는 메릴랜드주는 어찌 보면 미국의 축소판, 작은 미국 같은 주라고 소개한다.
저는 특별히 멜런드나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의 그 다양성, 그거를 멜런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멜런드는 매우 온화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멜런드 주민들이 어떻게 말하면은 굉장히 때가 안 묻고 서로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문화를 서로 나누고 따뜻한 주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인심이 풍부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멜런드 이 주는. 그래서 멜런드에 꼭 여러 오시면 다른 분들이 멜런드는 아, 참 따뜻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멜런드 주고요. 자랑을 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자면 끝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국계 여성을 주지사 부인으로 배출한 메릴랜드주는 어떤 주인지 이제부터 유미호건 여사의 도움말로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자. 메릴랜드주는 미국 대륙의 동쪽 끝 대서양과 마주보고 있다. 남북으로 보자면 가운데쯤 있다.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꽃은 블랙 아이즈 수잔.
해바라기 말하자면 애기 해바라기. 그럼 이렇게 노랗고 해바라기는 가운데가 좀 이렇게 크지만 베이비 해바라기 선플라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새는 오리올스다. 머리와 등털은 까맣고 가슴은 밝은 주황색인 이 작은 새는 미국 명문 프로야구팀 볼티모어 오리올스 때문에 더 유명하다고 호건 여사는 설명한다. 메릴랜드는 지리적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아주 가깝다.
저희 메릴랜드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뉴욕도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볼티모어가 저희의 굉장히 큰 항구도 있고 저희 메릴랜드는 방위산업과 우주공업산업, 관련기술, 그다음에 행정업무 등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생명공학연구소가 들이도 많고 국립보건소, NIH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가운데는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대서양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요건은 또 어떤가?
저희 맹물은 블루크랩을 또 뺄 수가 없죠. 저희 블루크랩은 특별히 굉장히 맛있어요. 크랩과 굴, 그다음에 줄농어, 청어들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오시면 다들 버지니아에서도 멜런드로 많이 오시죠.
한국에서 개하면 영덕 울진을 꼽는 것처럼 메릴랜드에서 잡히는 블루크랩은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개로 손꼽힌다. 메릴랜드 주도인 애나폴리스도 바닷가 항구에 자리 잡고 있다. 애나폴리스를 찾아가면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갈매기떼, 그리고 하얀 제복을 입은 멋진 젊은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바로 최고의 엘리트 해군 장교들을 배출해내는 해군 사관학교가 애나폴리스에 있기 때문이다.
해군 사관학교가 여기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멜런드는 뭐 여기 특별히 수도는 애나폴리스의 관저 스테이트 하우스 옆에 있는데요. 이게 조그만 앤션 시티여가지고 미국의 첫 번째 옛날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직도 관광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메릴랜드는 미국 건국 초기 가장 먼저 연방에 가입한 13개 주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역사도 길고 유적지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 메릴랜드 주의 주산업 가운데 하나가 관광 산업인 건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메릴랜드의 면적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2위로 썩 큰 주는 아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 지방에서 갖지 못할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고 또 도시와 전원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날씨도 아주 좋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1년 내내 더운 주도 있고 1년 내내 추운 주도 있는데 메릴랜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취를 다 느낄 수가 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메릴랜드주는 특히 지난 25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 민족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 학교 가는 데만 해도 주로 백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각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이민 와서 살고 빈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집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그 당시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쪽으로 이민 오셨죠. 또 다른 뭐 히스패닉, 울람계, 중국계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특별히 이제 여기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잔하킨스, 또 피바디, 또 마이카 뭐.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메릴랜드 주민들은 새롭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다.
네, 메릴랜드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메릴랜드주가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은 일이 있었죠.
예, 메릴랜드 이 볼티모어시 폭동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 항의 시위가 있었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폭동으로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있었죠.
네, 그때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요. 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면서 비교적 빨리 사태가 진정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당시 호건 주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취임 후에 이 지도력을 입증하는 첫 긴급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유미 호건 여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정말 무슨 영화처럼 지나왔어요. 금방 주지사 취임하고 그다음에 90일 그 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폭동이 일어나서 폭동하는 동안에는 정말 7 to 10 days 잠을 못 잤죠. 계속 볼트마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남편. 그때 이제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기도로. 그때 뭐 안타까운 거는 보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저희 남편이.
네, 덕분에 원만하게 사태는 수습됐는데 그런데 지금 래리 호건 주지사가 투병 중이라고요.
예, 최근 이 암의 일종인 림프종 3기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인데요. 하지만 이 투병하면서도 이 주지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머리를 민 모습으로 이 검은색 안경을 낀 채 활짝 웃는 모습이 소개돼서 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또 박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호건 주지사가 병마와 잘 싸워 이겨내서 더 좋은 메릴랜드 주를 만들어주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메릴랜드 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주 의사당과 참나무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유미 혹은 여사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25센트 동전의 저희 중앙에는 그 의사당 돔이 있고요. 양옆으로 참나무가 함께 이렇게 양쪽에 새겨져 있어요. 주 의사당은 유명한 게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로 만들어졌어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철판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으면서 연결해서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걸로 유명하고요. 동도난에는 1788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외부 수리가 다 끝났다는 거고요. 내부 수리 다 해서 끝난 거는 1797년에 끝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주위에 주지사 사무실도 있고 우리 모든 저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에 새겨진 참나무는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참나무의 열매인 이 도토리는 한국 것과는 조금 생긴 게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 묵은 영락 없이 한국의 도토리 맛과 똑같다고 하네요.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메릴랜드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매사추세츠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가겠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ce or twice a week. Once or twice a week. 미국에서는 아침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조깅은 천천히 달리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Jogging is a cardiovascular exercise that improves your heart health.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Burn calories and build your endurance. 열량을 소모시켜주며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That's why here in America, it's quite common to find people jogging around their neighborhood in the morning before they go to work or after they come back from work. 그럼 제가 레베카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Try to pick out today's phrase, once or twice a week. Listen carefully. All right. Hi, Rebecca. I'm walking with you. I'm power walking with you. Do you power walk and jog around the National Mall often?
Maybe once or twice a week. It's, I don't know, nicer than jogging in the street or any other part of the city because it's, you know, pretty and stuff.
제가 Rebecca에게 너는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Rebecca는 maybe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Maybe once or twice a week.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ce or twice a week이죠. Once, O-N-C-E.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고 twice, T-W-I-C-E. Twice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nce or twi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는 뜻이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ll right, hi Rebecca. I'm walking with you. I'm power walking with you. Do you power walk and jog around the National Mall often?
Maybe once or twice a week. It's, I don't know, nicer than jogging in the street or any other part of the city because it's, you know, pretty and stuff.
Okay.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자주는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Oh, not often. About once or twice a week.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영하러 가요. 그렇죠? We can go swimming together once or twice a week. 오늘의 영어 표현,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씩. Once or twice a week. 그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시고 If you need any help, do let me know. Until next tim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남성 가수 리오 세이어의 노래 당신이 필요할 때 When I Need You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close my eyes and I'm with you. And all that I so wanna give you, it's only a heartbeat away. When I need love, I hold out my hands and I touch love. I never knew there was so much love keeping me warm night and day. Miles and miles of empty space in between us. A telephone can't take the place of your smile. But hold out and do like I do. When I need you, I just close my eyes and I'm with you. And all that I so wanna give you, babe, it's only a heartbeat away. It's not easy when the road it's a heavy load that we bear. But you know I won't be traveling a lifetime. It's cold out, but hold out and do like I do.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주의 단체 호라산 그룹의 핵심 지도자 무신 알 파델리가 최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알 파델리에 대해 7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었습니다. 알 파델리는 과거 알카에다의 한 분파로 이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또 알파델리는 2001년 발생한 9.11 사건 전에 알카에다의 총지휘자인 오사마 빈 라덴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알카에다의 또 다른 지도자도 사망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아프가니스탄의 파티카 지방에서 압두 칼리드 알 수다니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알 수다니가 알카에다의 평의회에 속한 인물로 자살 폭탄 공격을 이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6월에는 미군의 공격으로 중동 예멘에 있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조직의 지도자 나시르 알 우하시도 사망했습니다. 알 우하시는 그동안 미국을 겨냥해 수차례 폭탄 공격을 시도해왔습니다. 또 그는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 자와히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알 파델리와 알 수다니 그리고 알 우하시의 사망으로 알카에다 활동은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꾸준히 테러 소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 시민을 해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반드시 찾아내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